할렐루야. 저는 손진길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 2024년 1월 들어 두 번째 맞이하게 되는 1월 14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창세기 제31장 1절에서 28절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의 제목을 창세기 제31장 전반부에서 레아와 라헬이 부친 라반을 떠나는 이유와 야곱이 감행하는 하란 탈출의 위험성,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제31장은 상당히 긴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6절까지, 55절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부를 저는 28절까지로 보았고, 그 다음 29절부터 55절까지를 후반부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제31장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목에서는 레아와 라헬이 친정아버지 라반을 떠나는 이유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는 하란 탈출이 기록되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간략하게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죄송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부친 친정아버지 라반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가정에 큰 위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친정 오라버니들과 그리고 친정아버지 라반이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세월 동안 이제는 그녀들의 남편인 야곱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친정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반이 야곱만 양치기 생활을 계속해주면 자신의 큰 재산인 가축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증식되고 있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 머슴살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양떼들 가운데 물론 염소를 포함합니다만은 얼룩진 것 그리고 전배기 이런 것들은 유전학적으로 많이 새끼가 나타나지 않고 주로 흰 양과 그리고 검은 염소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새끼가 탄생했을 때는 전부 라반의 소유로 하고 그리고 아주 희소한 희귀한 전백이라든가 이런 얼룩진 것들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야곱의 것으로 한다 하는 큰 전제로서 그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유전적으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얼룩이와 전배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튼튼한 것들은 전부 야곱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 빠진 것들만 비실비실하는 것들만 라반의 소유로 별도 관리가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보니 가장 먼저 레아와 라헬의 오라버니들이 아주 눈에서 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이상한 술수를 사용하여 저 야곱의 전부 뺏어간다고 그들은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물증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돌연변이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물증을 그렇게 쉽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론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족장인 라반이 이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곱을 너제를 내가 알렸다라고 취조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토를 하게 만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죄송합니다. 이제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를 먼저 눈치를 채게 된 이 야곱이 두 사람의 부인을 들판 한가운데로 불러내서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사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레아와 라헬이 먼저 인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 곁에 남아있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 두 여인은 남편 야곱을 따라서 하란을 탈출하게 될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보게 되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을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절풀이를 하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야곱이 비록 머리가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족장이며 거부이며 또한 세상적으로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 친정아버지 라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권력과 그리고 모든 두뇌의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인 변칙에 또 밝은 사람이고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한 야곱을 도와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두 부인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따라 힘을 얻게 된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은 친정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하란을 함께 탈출하고자 자신들의 결심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 중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야곱이 하란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친들이 낙타를 타고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타의 걸음이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짐들은 많은 노새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가축들입니다. 이 가축들을 전부 자신의 것을 몰고 가야 됩니다. 많은 양치기들과 그에게는 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종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아무리 독촉해도 하루에 100리길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열흘 동안에 하루에 100리씩 가면 1000리길 남짓 도망을 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길라산이 보이는 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말을 타고서 기마병을 앞세워서 누가 뒤쫓아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까? 바로 라반이, 족장 라반이 아들들과 그리고 호위무사들과 그리고 일부 양치기를 데리고 말을 타고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등을 보면 12장 특히 13장에 바로의 추격군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이전에 길라산에서 꼬리가 잡히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서로 야영을 갈라져서 합니다마는 이튿날 해가 뜨게 되면 자신은 잡혀서 취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디 살려달라고 베델의 하나님께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난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라반을 처리해달라고 그 손에 맡겨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대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31장 24절에서 그 밤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역사적인 개입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물같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고 나타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것이 그 밤의 역사입니다. 비록 모세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바로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가지고 손을 대고 그를 해코지를 하고자 한다면 너의 목숨부터 내가 취해가리라고 하는 엄청난 창조주 여호와의 엄명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구절 풀이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른 속도로 오늘 28절이나 되는 창세기 31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이제부터 구절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31장 창세기 1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손이 처남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그 집의 막내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나 이것은 정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물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뒤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드디어 족장인 라반의 결정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의 형성과 자신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야기가 어떻게 족장인 라반의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 그것을 야곱이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절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청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그 위로 생각하고서 야곱을 그래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료 계약에 의해서 얼룩이와 금둥이 같은 것들을 이제 얼룩이와 그리고 검은 점이 있는 것들 전배기를 자신에게 그래도 몫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까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그에게 양치일을 맡겼더니 자신의 몫이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몫만 커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취조가 있게 되고 처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서 그가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의 을 생각하고서 이제는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 것이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땅 이미 별세하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들어왔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호와 신앙인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라. 거기에 이를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보아야 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여호와께서는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자는 야곱이며 바로 우리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성경 말씀의 대의가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을 보내어서 두 부인 라헬과 레아를 불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른 장소가 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인 라반을 위하여 머슴살이를 했는데 거의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첫날 밤에 장인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사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을 다음날 알아챈 야곱이 얼마나 격분하여서 항의를 강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는 것은 동네의 전통이 어긋난다고 하는 명분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대신에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7일 후에 아내로 줄 것이니 너는 7년 동안 또다시 거의 무료로 나를 섬기는 양치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은 어찌 되었든 간에 레아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7일간의 혼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절에서는 라헬과 레아라고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보았을 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라헬이 첫 번째 부인과 같다는 뜻을 풍기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형식적인 서열은 레아와 라헬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애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라헬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야곱이 라헬을 먼저 돌보며 라헬의 소생을 항상 더 끔찍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객살하고 난 다음에는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야곱임을 성경 뒷부분에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러내는 비밀회담의 장소가 덜 한복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밀실이 흔히 우리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덜판 한복판은 거기서 사면을 경계하기가 참으로 좋은 장소입니다.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경계하고서 그 안에서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비밀회담을 하기 좋은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5절부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라반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첨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장인이 되는 라반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시행이 되지 못하도록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위험합니까?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로 메시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무신론적인 세상 특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에 살아있는 그리고 피조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전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넘어갑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7년, 7년, 14년 동안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한 그 대가로 그가 거의 무료로 양치를 한 세월입니다. 드디어 나머지 20년 가운데 6년 세월을 지금 유료로 하나의 계약 조건을 가지고서 그것은 얼룩이와 그리고 전배기가 검은 전배기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몫으로 하는 그 조건으로서 그가 유료 양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유료 양치 생활을 하고 있는 6년 동안에 그 계약의 조건을 10번이나 무려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라반이 변경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이렇게 변경 불리하게 야곱에게 무지하게 불리하게 제멋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야곱이 라반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 7절의 야곱의 신앙적인 간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봅니다. 8절 야곱이 이러기를 그가 이러기를 처음인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니고 라반입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합니다. 전백이만 너의 삭시 된다고 그렇게 제멋대로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낳은 양떼는 전부 전백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한 라반이 이제는 얼룩이가 너희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낳은 새끼는 다 얼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유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과학적인 이 모든 것을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결국 아롱이와 점배기가 전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을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디오처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상을 좋아합니다. 꿈을 좋아합니다. 특히 총천연색인 꿈이요. 우리에게 유리한 꿈이면 얼마나 더욱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꿈을 깨고 나서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1절이 나타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한 환상과 비디오와 꿈은 반드시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은 구별해야 됩니다. 뒷받침이 말씀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사례가 들어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이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고 있는 거짓말에 속할 것이요 거짓 환상에 속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12절의 내용이 되겠죠. 이러시되 너희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약자인 야곱의 것을 너무나 적게 하여서 인색하게 하여서 그의 계약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야곱의 몫을 주지 아니하고자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저 라반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 불법 행위, 그리고 편법, 그리고 억울한 야곱의 이 형편을 전부 누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전부 감찰하고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가 감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동생을 시기하여 아벨을 들판 한가운데로 불러내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쳐 죽이고 그리고 땅속에 완전 매장을 해버리고서 완전 범죄를 꿈꾼 자가 그의 형인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4장 10절과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자의 피가 아벨의 피가 땅으로 떨어질 때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흡수하게 된 땅은 바로 우리들의 육체적으로 모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변과 고발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부 보고 계시고 그 소리를, 피의 소리를 그리고 땅이 고발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입니까? 39장 창세기 9절에 가게 되면 세상적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애굽 땅에서 형통하게 된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다 내보내고 밀실에서 자신과 동침하자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감찰하고 계시고 그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이기에 뿌리치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합쳐지는 내용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그 눈앞에 모든 피조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실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 눈까지 속일 수 있다고 대담하게 그렇게 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도 불법 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상대방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처사들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부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판단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를 부활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마지막 판결을 하는 판단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12절 뒷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특히 야곱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 감찰을 그와 그의 주변을 강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소원도 하고 언약도 세우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끝까지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두 아내에게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그는 가나안 남쪽 아주 변방에 있는 브엘라 헤로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사이에 낳은 상둥이 중에 둘째가 아닙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하란으로 떠나올 때는 보일세바에서 떠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28장과 29장 말씀을 27장, 28장, 29장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동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유산은 정확하게 사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사후의 상속분입니다. 그와 다르게 분기시란 말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분기시란 것은 사전 정의에 해당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유리하실 것입니다.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어떤 사전 정의나 사후 상속이 있으리요. 딸들인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친정아버지 라반이 우리를 첫째 팔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고 팔았을까요? 그것은 야곱입니다. 77세나 된 중늙은이 야곱 총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늙은 신랑감입니다. 그에게 그가 몸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라반이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인 야곱에게 7년 동안 무료 모슴살이 양치를 하는 대신에 그가 사랑하고 있는 딸 라엘을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7년 동안 부려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엘을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레아를 또 그렇게 팔고 7일 후에 라엘을 아내로 주고 다시 7년을 그렇게 두 딸을 팔아서 머슴살이 총 14년을 시킨 자입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것은 시집오기 전에 그들은 라엘은 양치 생활을 했으며 또 레아는 집에서 종처럼 부림을 받은 딸입니다. 그렇다면 품삯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딸들에 대해서 전혀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시집갈 때 달랑 그저 혹과 같은 몸종 하나씩을 주었을 따름입니다. 겉으로 보면 몸종까지 주었다고 해서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친정집에서 일했던 그 품삯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집을 보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외국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동족을 종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빚값으로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따르게 되면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를 수 있지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율법이 바뀌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게 되면 희년이 되게 되면 50년째가 되게 되면 그때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므로 49년 동안은 부려먹게 되고 50년째 해방이 됩니다. 히브리 종이 그러면 50년을 살아서 과연 해방되는 자의 수가 얼마일까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수명이 그때는 40세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의 특권도 특혜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출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종, 바로 이방인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희년의 특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대대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레아와 라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우리는 이방인 종의 취급을 받고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는 존재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대결단이 나타납니다. 친정아버지를 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쫓아서 자신들도